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 제목을 죽여야 될 것이라고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좀 뭐 과격하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뭐 저도 제목을 죽이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격해서 죽여야 될 것이라고 좀 말을 좀 바꾼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죽여야 된다는 말이죠. 읽어보면 뭘 죽여야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 즉 땅에 있는 뭔가를 죽여야 되는데 뭘 죽여야 되느냐.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음란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음란이란 말은 음란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빼버리고 공중에 음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면 땅에서 음란한 자를 죽여야 돼요. 처형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더러운 자입니다. 이 더럽다는 말이 뭐 성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욕, 욕심 많은 자, 그리고 악한 정욕, 악한 욕망을 가진 자, 그리고 탐심을 가진 자. 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상 숭배에 탐심을 연결시키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우상을 갖다 놓고 할 때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과연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주위에 이런 자를 색출해서 죽여야 합니다. 안 그런가요? 자, 저는 제 개인 의견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그래도 죽이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까우니까 죽이진 않더라도 몇 대라도 때려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왜 안 하십니까? 아니 말씀대로 순종하자면서요. 이게 이제 참 과격한 말인데 우리가 이런 걸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걸 딱 줄여가지고 죄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 정욕, 탐심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5절, 6절에서 여기 5절만 딱 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 음란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맞는 적용 같잖아요. 그죠? 맞는 적용인데 가만 생각해보면 5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쭉 해놓고 결론적으로 5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살펴보고 5절, 6절을 읽어야 되는 건데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저번 주에 저번 주에서 이동훈 목사님 말씀처럼 이단의 특징이 뭐냐? 축소해서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가 쭉 다 챙겨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여기까지 오면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싹 잘라버리고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앞을 안 살펴보고 듣는 거예요. 음란한 자 죽여라. 음란한 건 나쁜 거지. 뭐가 틀렸어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를 짚어보고 와야 되죠.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자, 말씀을 볼까요? 자, 1절부터 보면 이것도 그러므로란 말이 또 나와요.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보는 말씀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건 생략하고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결론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금요 기도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에도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위의 것이란 말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뭐 신비한 뭐 하늘의 것 이런 뜻이 아닙니다. 1절에 나오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나와 있잖아요. 위의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땅의 것은 뭐냐? 로마 황제의 세상을 뜻합니다.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뭘 죽인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을 전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음란하다 그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 탐심은 다 있었고 우상 숭배도 다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죠? 로마 시대라고 해서 특별하게 악하고 타락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이런 땅에 있는 것, 땅의 것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않는다란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땅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왕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가 발바닥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눈은 밑에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되는 것이고 당연히 밑에 있는 것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느냐? 오늘도 우리 청년모임에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들었는데 같이 나누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겨야만이 산다 이 말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요. 생명이 없어요. 그 말이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밑에 것은 다 죽여야 되고 다 죽고 다 없어진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딱 빼버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죄를 축소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이걸 자꾸 축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도 마찬가지고 나는 음란을 행하지도 않으며 부정하지도 않으며 사역을 취한 적도 없고 악한 정욕도 없고 탐심도 난 우상숭배도 안 해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강력하게 강조했던 그런 교회 시대가 있는데 그럴수록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도덕적인 음란, 부정,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그 보좌를 바라보는 삶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음란을 행하지 않았다. 야, 잘했다.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요, 솔직히 까놓고,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란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욕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류와 탐심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것을, 위에 계신 보좌를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바라보지 않으면서 이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예를 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엄청난 사람들이 유럽 대륙 전체가 하나님을 섬겼던 중세가 정말 심하게 타락했던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을 축소해서 작은 것으로 보지 말고 조금만 물러나서 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딱 구분되는 아주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이제 오전에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의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몸 담고 살아가고 밥 벌어 먹고 살고 몸을 담고 만나는 많은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 대적한다는 것이 느낌이 막 현수막 붙여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이 땅을 떠나라 이런 현수막을 붙여야만 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세상의 삶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잘못되고 요란한 것처럼 땅의 것이고 죽여야 될 것이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각이 없어. 그런데 그냥 전도지 들고 천국합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뭐가 다른 거죠? 왕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죠. 도덕적인 부분으로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음란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성병 걸리고 전부 다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이제 황제가 너무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으니까 기독교인을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조서를 쓰려고 하는데 지 마누라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만큼 퍼져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로마 사람들도 바보들도 아니고 이제 보니까 사람 전부 다 무슨 병에 걸리는데 왜 병에 걸리냐고 보니까 문란한 거예요. 근데 그 문란함이 도를 넘어서니까 어떻게 되느냐? 치유할 수 없는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넘어 전부 다 사생아가 나오거나 아니면 불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도 알아. 아, 이렇게 살면 안 좋구나. 그런데 자식을,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보니까 깨끗한 그 귀족 계급의 자식이, 여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길러진 기독교인 여인들을 맞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봐도 병신을 보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불구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의 사람들은요, 귀족들에게 만일 그런 자식 태어나면 이거 되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음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음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음란한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보시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느냐로 판단합니다. 안 받으면 염소, 받으면 양입니다. 이게 제일 큰 기준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거죠. 그러면 이 5절 나오는 것처럼 로마 사회를 정죄하는 이 내용인데 그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정말 극심한 타락을 했거든요. 오죽하면 정말 나쁜 사람을 보고 이 고린도 같은 놈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같은 놈들,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나 아니면 뭐 빌립보나 에베소 같은 로마의 도시는 정도 차이에 불과하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이렇게 5절 내용으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우리 큰 문제는 되지 않아. 그러면 교회는 계속 잘 돼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자꾸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디를 가든지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뭔가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지 않느냐? 요 5절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축소시키기 때문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즉 그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느냐로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들을 때 거룩하다 이야기하면 당장 딱 그때 배웠던 게 뭐냐? 술, 담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도박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기 전에 5절 나오니 내용. 로마 사회도 이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한 자냐? 조금 괜찮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음란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 아닙니다. 탐심이 없어서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로마 황제는 제끼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체제 인사라고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왕들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힘을 가진 그 모든 걸 당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그런 설교한 것이고 이 대원칙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상으로 다른 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물질과 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주인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섞어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위의 것을 찾느냐, 신비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바라보며 사느냐. 보좌를 바라보다 보면 밑으로 내려다봐, 옆으로 봐, 이렇게 보면 이 세상 것이 별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대단하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형, 왜 저러지? 왜 저게 목숨을 걸어?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진짜 예수님을 그 위에 있는 보좌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 세상에서 악한 권세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공평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좀 과격한 것을 느껴지는데 앞에 여기서 읽어보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남겼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랫동안 이게 편지가 베껴 쓰고 해서 이게 소아시아 전체를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죠. 여러분, 말씀의 힘은 이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분명하게 알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다시 또 읽어보고 내가 읽는 게 내가 읽고 이해한 게 맞는 건지 계속 점검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물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목사가 새벽에 앉아서 한 30분 되면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4시 반부터 5시까지 앉아서 다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저도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인데 말씀을 읽으면 내 가슴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끓어오르는 열정과 그 감동의 물결로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걸 구하십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던 뭐 가슴이 터져나가든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말 중요해. 내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 그걸 붙들고 아 맞아 나는 바르게 믿고 있어. 아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걸 딱 붙들고 다시 설교합니다. 또 내 마음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내가 믿는 내용을 가지고 삽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길입니다.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저도 기도합니다. 아까 막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터져나갔으면 좋겠고 그죠? 찬양대도 찬양할 때에 찬양을 내가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잘한다 하더라도 찬양할 때 설명할 수 있는 감동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기를 바라지 않나요?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는데 찬양 딱 듣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같은 기적과 감동이 있기를 바라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믿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신앙은 정말 냉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요, 이러한 모양의 감동과 이런 정도의 위로와 이러한 뭔가 신비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특히 골로새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술술을 가지고 앞에 나옵니다. 이 골로새 보면 그러면 쭉 나와요. 몇 장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향을 피우고 뭔가 신비한 걸 들으려고 하고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왕을 따르느냐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죽는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고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말 죽여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 내가 주인이 되려는 모든 것들과 세상을 주인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삶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삶으로 확실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를 바라면 바랄수록 주의 공감하심과 베풀어주심과 그리고 이렇게 길러주시는 모든 은혜가 정말 그런 게 있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힘을 내려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정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충성되이 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